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는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 미국이 반군들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 군 대변인은 어제 시리아 군만이 휴전을 준수하고 있고 미국이 지원하는 반군은 주거 지역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러시아의 휴전 약속에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마크 토너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 정부 인사 어느 누구도 러시아나 시리아 정권의 휴전 약속을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중요한 것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알레포 지역 반군들은 이번 휴전 합의에 대해 여전히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유시리아군 관계자는 BOA에 자신들이 휴전을 지키는 이유는 단지 식량과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알레포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엔 구호 차량은 여전히 터키에 대기한 채 시리아 국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테판 데 미스투라 유엔 시리아 특사는 수백 대의 구호 차량이 지원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지만 시리아 정부가 이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이로 인해 휴전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의 공동순찰과 영내국가 해군과의 합동훈련을 통해 남중국해 활동을 늘릴 계획이라고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이 말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나다 방위상은 어제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국제문제연구소에서 이같이 밝히고 필리핀과 베트남 등 영내 국가들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나다 방위상은 또 미국이 오는 2020년까지 해군과 공군 자산의 60%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할당키로 한 계획을 환영했습니다. 이나다 방위상은 중국이 최근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지에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영토와 주권 보호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결의를 강조했습니다. 일본 후쿠오카 고등법원은 오늘 미군기지를 위한 매립작업 승인을 철회한 오키나와현 정부의 결정은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본 중앙정부와 오키나와현 정부는 미군기지 이전 문제를 놓고 20년째 갈등을 빚으며 법정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미국은 현 후텐마 해병대 공군기지를 인구가 적은 해노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매립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반대파들은 오키나와에서 아예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오키나와 현 정부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보스니아 검찰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에 합류해 전투에 참여한 혐의로 자국인 한 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올해 초 터키에서 추방된 압둘라지즈 오스만 케킥이 당시 사라예보 국제공항에서 보스니아 당국에 체포됐었다고 밝혔습니다. 케킥에게는 그 뒤 테러단체를 조직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법원은 케킥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마을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족들을 보기 위해 특정 지역에 대한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에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이는 급진 성향의 보스니아인들이 몰린 곳으로 여행하기 위한 의도라며 케킥의 이동권 보장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보스니아 법원은 테러와 ISIL 관련 활동으로 지금까지 12명에게 도합 2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오늘 베네수엘라와 쿠바 순방길에 나섰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서 비동맹운동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 이어 쿠바를 방문해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과 피델 전 의장을 만날 예정입니다. 중국 남동부 지역과 타이완의 태풍 무란티가 강타해 적어도 11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실종됐습니다. 중국관영 신화통신은 어제 중국 내륙을 강타한 이번 태풍은 지난 1949년 공산국가 건국 이래 동남부 지역을 강타한 역대 최강급이자 세계 도처에서 올해 발생한 태풍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십만 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수십 편의 항공기와 열차 운행이 취소됐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9월 16일 금요일 VOA News Today 1부 문을 3부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 금지 등 고강도 제재안이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북한이 이동식 탄도미사일 역량을 빠르게 진전시키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운용 등 공격수단을 다각화하고 있다면서 일본 방위상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North Korea presents serious security threat as it continues to actively.
북한 함경북도에 사상 최악의 홍수가 발생함에 따라 북한 당국이 외부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계속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냉랭하다고 외신들이 지적했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북한은 구름이 많고 동풍의 영향으로 함경남도 동해안은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9도로 오늘과 비슷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3부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재 수위를 둘러싼 양측 견해차로 언제 결론이 날지는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 오준 대사는 15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 대사는 미국과 중국이 협의를 시작했다며 지난 3월 2270호 채택되는 57일이 걸렸지만 이번에는 그것보다는 빨리 처리돼야 한다는 게 전반적인 이사국들의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의안에 포함될 실질적인 제재 내용에 대한 문안 협의는 시작되지 않았다며 당장 어떤 내용이 담길지 예단하긴 이른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 대사는 문안에 대한 협상에 들어가면 미국과 중국이 어느 정도 이견이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협상 기간이 길어질지 줄어들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어떤 문구를 결의안에 포함시킬지 또 관련국인 한국이 어떤 제재를 추진하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오 대사는 유엔 안팎에서 관측되는 내용들이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외교가에선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 금지 그리고 석탄 등 광물 수출 금지와 관련해 민생 목적을 예외로 규정한 조항의 철폐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도 14일 배포한 자료에서 기존 제재 조치의 일부 틈새 제거와 제재 대상 단체와 개인 확대, 기타 신규 제재 조치 포함을 새로운 결의안 추진 방향으로 잡아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상임이사국인 중국 정부가 이런 제재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결의안 채택까지 긴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가 나오기까지 미국과 중국이 제재 수위를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했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은 5개 상임이사국 모두가 동의해야 채택될 수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 정부도 안보리 차원에서 대북 결의안이 추진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 헌장 41조에 따라 안보리 이사국들은 즉각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으며 이는 새 결의안 채택을 뜻한다고 말했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아직 안보리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나라는 없다며 결의안 내용에 대해 언급하기는 이른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이른바 P5로 불리는 세계 5대 핵 보유국들이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대표는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워싱턴에서 제7차 P5 회의를 개최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올해 1월 6일과 9월 9일 이뤄진 북한의 핵실험과 잇단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P5는 성명에 담긴 18개 조항 가운데 8번째 항에서 북한 문제를 지적하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와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 모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안보리에서 지난 9일 채택된 언론 성명을 상기시킨다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9.19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면서 6자회담 재개와 한반도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북한이 응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이 북한의 공격수단이 다각화되고 있다면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한일 간 공조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군사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presents serious security threat as it continues to actively advance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워싱턴을 방문 중인 이나다 방위상은 15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열린 간담회 참석해 북한이 올해에만 벌써 핵실험을 두 번 감행하고 탄도미사일을 여러 차례 발사했다며 미사일 세 발은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최근 수년간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공격을 개시할 수 있는 이동식 탄도미사일 역량을 점증적으로 증명해왔다고 우려했습니다.
North Korea's Road Mobile Ballistic Missile Forces have increasingly demonstrated their ability to mount an attack at the place and time of their choosing.
이어 북한의 지난달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를 상기시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이제 해저 운용 역량을 갖출 태세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나다 방위상은 북한이 SLBM 체계를 통해 이미 막강한 탄도미사일 역량에 생존력과 새로운 공격 방식을 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s SLBM system will bring improved survivability and a new mode of attack to its already formidable ballistic missile forces.
이나다 방위상은 공동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미일 간 양자 협력뿐 아니라 미한일 3자 협력 또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2014년 체결된 미한일 군사정보 공유 약정을 소개하면서 지난 6월 세 나라가 하와이에서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는 미사일 경보 훈련을 하며 관련 정보를 주고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세 나라가 3자 안보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나다 방위상은 이날 한일 관계 강화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For Japan, deepening bilateral relations with the Republic of Korea is also of great importance.
한국은 일본의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이고 동북아시아의 범위를 넘어 해양 안보, 사이버, 우주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전략적 이해를 공유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나다 방위상은 한일 과거사 갈등과 관련해 두 나라가 객관적 관점에서 사실이 무엇인지 바라봐야 하고 여기에 대해 솔직한 견해를 주고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가 위안부 문제 등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지만 지난해 말 매우 역사적 합의를 했고 일본은 약속한 조치를 이미 이행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영국 외무부가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해 지난 12일 영국 주재 북한 대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영국 외무부 알록 샤르마 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은 14일 의회에 제출한 서면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샤르마 차관은 북한 대사에게 핵실험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는 영국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건설적인 교류에 나서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점점 더 강력한 국제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샤르마 차관은 북한 당국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보다는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진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다자간 대화에 복귀하고 핵확산 금지 조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며 국제원자력기구의 전면적인 접근을 허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최근 한반도 상공에 미군 전략폭격기가 전개된 데 대해 자신들도 이에 맞서서 다른 공격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5차 핵실험에 이어 추가 도발 의지를 내비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영호 북한 외무상은 현지 시간으로 15일 베네수엘라에서 열린 제17차 비동맹운동 강요회의에서 북한은 전략폭격기를 한반도 상공에 투입한 미국의 도발에 맞서 다른 공격을 개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 외무상은 또 북한이 지난 9일 벌인 5차 핵실험은 미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였고 한반도에서의 미군 활동에 맞서기 위한 정당한 방어정책이라고 강변했습니다. 자신들의 핵무장이 미국으로부터의 지속적인 위협에 맞서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거듭 주장한 겁니다. 미국은 지난 13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장거리 전략 폭격기인 B-1B 랜서 두 대를 한반도 상공에 투입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지 나흘 만에 미국이 광범위한 파괴력을 갖춘 전략무기인 B-1B를 한반도에 전개한 것은 5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리 외무상이 추가 공격을 언급한 데 대해 미국의 무력 시위에 위축되지 않겠다는 외교적 수사에 그치지 않고 모종의 대형 추가 도발을 암시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입니다.
이용호 발언은 비동맹회의 제3세계 국가들을 향해서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목적이 첫 번째 있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용호가 어떤 추가 도발을 염두에 두고 했다면은 대남 도발이나 이런 것보다는 본격적인 ICBM급 시험 발사라든지 아니면은 추가 핵실험, 특히 수소폭탄 핵실험 같은 것이 북한이 할 수 있는 도발의 유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는 도발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에 나설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 핵실험과 관련해선 한국 군당국도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에 핵실험을 또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고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군의 전략폭격기에 대한 요격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북한이 지대공 미사일의 시험 발사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한편 리 외무상이 참석한 비동맹운동 강요회의는 주요 강대국 블록에 공식적으로 속하지 않거나 이에 대항하려는 국가들로 이루어진 국제조직인 비동맹운동의 회원국 모임입니다. 비동맹운동은 120개 회원국과 17개 옵서버 국가로 구성되어 있고 북한은 지난 1975년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해 체제 선전과 지지 세력 확보를 위한 국제 무대로 활용해 왔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리 외무상이 이번에도 북한 핵무장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5차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강경한 대북 제재 분위기를 완화시키는 데 활용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자신들의 핵보유가 미국의 공격에 맞선 정당한 자의적 조치라고 강변함으로써 결국 자신들에게 돌아오고 있는 부정적인 여론, 제재나 압박을 완화하는 동시에 비동맹 무대를 통해서 자신들의 위상 또한 높이고자 하는 복합적인 의미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리 외무상은 비동맹 회의 참석에 이어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해 오는 24일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하원이 테러 지원국 심사 강화 법안을 채택했습니다. 지난 2008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이 삭제된 것은 행정부의 권력 남용이었다면서 이 같은 일이 또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이 12일 전체 회의를 열어 테러 지원국 심사 강화 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Benny the chair, two-thirds being in the affirmative. The rules are suspended. The bill is passed without objection. Motion to reconsider is laid upon the table.
이날 특히 공화당 의원들이 지지 발언에 적극 나섰고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잘못 삭제된 사례로 한결같이 북한을 꼽았습니다.
Administrations from both parties have abused this process. In 2008, North Korea's designation.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민주 공화 양당의 행정부가 테러 지원국 삭제 절차를 남용했다며 2008년 북한은 핵무기 폐기를 약속하고 명단에서 삭제됐지만 핵 계획을 계속 유지했고 이는 지난주 5차 핵실험에서 증명됐다고 말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 법안은 행정부의 권력 남용에 대한 중요한 견제라고 밝혔습니다.
North Korea has armed and supported organizations like Hezbollah and Hamas and has reportedly assisted the regime.
공화당의 일리아나 로스 레티넨 의원은 북한은 테러 단체인 헤즈볼라와 하마스를 지원하고 무기를 제공했으며 시리아와 이란의 핵 개발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 밖에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적이고 파괴적인 활동은 수없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스 레티넨 의원은 북한이나 쿠바가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된 사례를 볼 때 이런 삭제 절차가 현재 고장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테드 요호 공화당 의원은 이 법안은 해당 국가가 테러 지원 활동을 했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기간을 6개월에서 24개월로 4배로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My legislation will quadruple the time a designated country must refrain from sponsoring terrorism before the president can move remove it from
법안은 특정 국가를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려는 대통령의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방편도 마련했습니다. 삭제 결정을 대통령이 의회에 통보한 뒤 90일 내에 의회가 상하원 공동 결의안을 채택해 이 결정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법안은 또 대통령이 특정 국가를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위해 관련 조사를 시작하면 열흘 내에 의회에 알리고 이후 20일이 더 지나면 조사 내용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요호 의원은 법안을 통해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것과 같은 실수를 다시는 허용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지난 6월 2016 북한 테러 지원국 지정법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이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테러 행위를 행정부가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2015 북한 제재와 외교적 승인 금지 법안도 계류 중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노동미사일이 목표 지점에서 발생하는 오차 반경이 줄어들어 정확도가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지난 5일 발사한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3발은 1000km를 비행해 일본 방공식별구역 내 해상에 떨어졌는데 3발의 낙하 지점이 모두 반경 1km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노동미사일이 1000km를 비행할 때 발생하는 오차 반경이 적어도 2km, 많게는 3에서 4km라는 기존 분석치보다 훨씬 줄어든 겁니다. 이처럼 노동미사일의 정확도가 향상된 원인은 미사일 동체에 유도장치를 부착한 효과로 추정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최악의 홍수 피해를 입은 북한 함경북도의 수재민들을 위해 17만 5천 달러의 비상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평양주재 국제적십자사 대표는 그동안 고립됐던 함경북도 무산군과 연사군의 도로가 다시 연결됐다고 밝혔는데요.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전하고 있는 함경북도 상황을 조은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15일 북한 수재민들에 대한 즉각적인 보건 지원을 위해서 미화 17만 5천 달러를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자금은 WHO 동남아시아 지역 비상기금에서 조달한 것으로 북한 보건성의 지원 요청을 받은 지 24시간 안에 집행했다고 세계보건기구는 밝혔습니다. WHO는 이 자금으로 홍수 피해 지역에 응급보건세트 26개를 비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응급보건세트 1개로 3개월간 1만 명을 진료할 수 있어서 총 26만 명을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이 제공된 것입니다. WHO는 또 비상기금으로 진료소로 사용할 수 있는 천막 5개를 수해 지역에 세우고 설사치료약과 수질정화제 등을 분배했습니다. WHO 동남아시아 사무소장인 푸남 케트라팔 싱 박사는 북한 수해 지역에서 많은 보건시설이 파괴됐다며 수재민 진료와 약품 분배에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싱 박사는 수재민들이 수인성 질병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싱 박사는 임산부, 신생아, 어린이 등 취약계층 진료, 설사병, 급성 호흡기 감염, 홍역 발병 방지, 기초보건시설 복구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크리스 스테인스 평양주재 국제적십자사 대표는 14일 VOA와의 통화에서 일부 고립 지역의 상황이 매우 절박하다고 밝혔습니다.
I've been told that they have since been open, but we would expect in those in those counties with the reports from the government that
스테인스 대표는 고립돼 있던 함경북도 무산군과 연사군이 이제 고립이 풀리고 도로가 연결된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북한 정부의 지원품이 도착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고립돼 있던 지역들은 회령시보다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겨울이 되기 전 빨리 복구를 끝내야 한다는 부담도 있어서 그 지역의 수재민들이 지금 아주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스테인스 대표는 긴급 지원이 필요한 수재민은 14만 명이지만 이번 홍수로 직접 피해를 입고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총 6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UN과 구호단체들이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nd our estimate is that it may be as many as 600,000 people who are also directly affected.
스테인스 대표는 이들 60만 명 중에는 집을 잃지는 않았지만 식수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회령실을 포함해 수해 지역의 보건시설들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16,000헥타르의 농지가 침수된 것은 당장 수재민들의 식량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물론 내년 농사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장기적인 재난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이처럼 함경북도에 사상 최악의 홍수 피해를 입은 북한 당국은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계속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냉랭하다고 외신들은 보도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전 세계에 대항하면서 이제 홍수 재난에 대해 국제사회의 원조를 구하고 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지난 13일 북한의 홍수 피해 소식을 전한 기사의 제목입니다. 이 신문은 북한 당국이 홍수 피해에 대해 국제기구들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지원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며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지적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앞서 지난달 29일에서 이달 초 함경북도에서 발생한 홍수가 해방 후 처음 있는 대재앙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특히 북한 외무성이 14일 평양 주재 아시아 나라 외교관들을 초청해 핵무장을 절대로 손에서 놓지 않겠다면서도 큰물 피해 사업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타임스 신문은 14일 김정은 정권이 수억 달러를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허비하면서 홍수 피해 지원을 국제 구호기구들에 구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신문은 특히 북한이 지난 9일 핵실험 실시 닷새 전에 유엔 구호기구들의 긴급 지원을 호소하는 이메일을 보냈다며 김 씨 정권이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이 입수한 이메일에 따르면 북한은 지원에 대한 분배 감시를 허용하면서도 모든 지원 물품은 평양을 거쳐야 하고 두만강을 통한 지원은 예외지만 지원 규모를 본 뒤에 허가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워싱턴 타임스는 분석가들을 인용해 북한이 핵시설과 핵무기 제조에 적어도 15억 달러를 투입했다며 이 돈을 홍수 피해를 줄이는 데 사용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 역시 14일 홍수 피해 소식을 전하면서 북한 당국이 해방 후 처음 있는 재앙이라고 밝혔지만 이런 긴급 사태가 북한 매체에선 주요 소식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오히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군부대 산하 농장 방문을 주요 소식으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3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많은 나라 지도자들이 자국민의 민생 개선보다 권력 유지에 더 집착하는 모습에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반 총장은 여러 나라의 어려움들이 국민이 아닌 지도자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지도자들은 국민을 지배하고 대부분이 부패했으며 국민의 목소리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은 14일 한국 등 과거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했던 여러 나라들이 대북 지원을 더욱 꺼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나라 정부들은 북한 정권이 국가 재원을 핵무기 프로그램에 허비하는 것을 비난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의 간첩 조작 사건을 다룬 기록 영화 자백이 곧 한국 극장에서 개봉됩니다. 이 영화는 한 탈북자가 간첩 누명을 쓰는 과정을 자세히 추적해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이 탈북자를 가장한 북한 간첩을 잡기 위해 강압적인 방법을 쓴 사건을 다룬 기록 영화 자백이 한국에서 다음 달 개봉됩니다. 영어로 스파이 네이션이란 제목이 붙은 이 영화는 탈북자 유우성 씨 사건을 소재로 삼았습니다.
국정원에서 있었던 일을 좀 이렇게 한번 쭉 한번 얘기를 좀 먼저 좀 해주시겠어요? 힘드시겠지만.
아니 너무 공포스럽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허심수하게 되죠.
2012년 북한을 탈출한 뒤 한국 서울시에서 공무원으로 일했던 유우성 씨는 탈북자 명단과 민감한 정보를 북한에 제공했다는 혐의로 지난 2014년에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정원이 유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여동생 유가려 씨에게 허위 자백을 강요했고 또 자신들이 위조한 유 씨의 중국 출입국 기록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유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그리고 핵심 증거인 유 씨 여동생의 진술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결해 유우성 씨는 간첩 혐의를 벗었습니다. 영화 자백은 유우성 씨 사건 외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을 소개했습니다. 영화를 감독한 최승호 PD는 유 씨 사례가 큰 권력을 가졌지만 외부 감시를 별로 받지 않는 한국 국정원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며 한국 국회가 국정원을 제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록영화 자백은 올해 개최된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됐고 이 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상과 아시아 영화평론가들이 주는 뇌팩상을 받았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전해드리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북한과 이 보건과 의료협력 사업을 벌이는 단체가 이달부터 매월 첫째 주 목요일에 통일보건의료포럼을 열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첫 포럼이 열렸는데요. 어떤 내용이 논의됐을까요?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포럼 주제는 보건의료인과 통일보건의료의 도전입니다.
지난해 설립된 사단법인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은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보건의료교육을 통해 남북한 교류 협력을 도모하고 북한 의료인의 양성 및 교육 지원을 통해 남북한 의료 통합과 북한 화합의 기틀을 다진다는 설립 목적을 가지고 운영 중인 단체인데요.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의 문용자 이사장입니다.
개성공단에 가서 한 5년 거기서 병원을 하면서 북측 의사들 데려다가 같이 근무를 했어요. 2007년부터 10년까지. 해서 같이 협진을 했어요. 너무나 정말 보면은 똑같은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은 의사인데 또 약도 없죠. 의료기구도 없죠. 그렇게 가슴이 아파서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주잖아요. 초음파, 엑스레이 찍는 거 가르쳐주면 일 없다고 그럽니다. 자존심 때문에. 그랬을 때 아, 우리가 무작정 주는 게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는 저 사람한테 하는 기술 가르치는 데 신경을 좀 써야겠다 했는데도 갈 수가 없고 개성공단에서 이제 그쪽 밤에 이제 그 의사들 산부인과 외과 이런 분들이 저한테 조용히 와서 미안하지만 책 좀 구할 수 없느냐.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 됐다. 우리 영어 다 압니다. 참 현명해요. 그래서 제가 책을 구해주고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웠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은 동족을 감사 안아서 살도록 해주고.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에서는 올해 9월 8일부터 오는 2017년 2월 9일까지 매월 첫 목요일에 통일보건의료포럼을 열어 북한의 보건의료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의 이사를 맡고 있는 김희숙 동남간호대 교수입니다.
통일보건의료 포럼을 통하여서 저희 재단에서 보건의료를 통해서 통일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국제보건, 개발협력, 정치경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대해서 통일과 통일이 되는 과정 안에서의 북한 보건의료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협력하고 통합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 방법을 모색하고자 저희 포럼을 기획을 했습니다.
지난 8일 진행된 첫 토론은 보건의료인과 통일보건의료의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됐는데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심혈관센터장인 김영훈 교수가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김영훈 교수는 북한 주민의 건강과 의료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지속성이 가능하며 실질적인 남북 의료 협력에 지금이라도 정부와 민간단체, 특히 의료인들이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이 지금 그 제재를 통해서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고 특히 영유아나 산모들이 굉장히 큰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의료인들은 정치인들은 몰라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과거 예를 들어서 100년 전에 서양의 성각자들이 우리에게 서양 의학을 전해주면서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이제는 북한 지역에 우리 그동안 우리가 남한 의료가 엄청나게 세계적인 수준까지 발전했는데 이제는 북한 주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그 도움의 역할 또 뭔가 체계적인 어떤 역학조사 또 남북 공동 그 대치 사업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해야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다.
김영훈 교수는 또한 의료인들이 통일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영역인 보건의료의 교류, 협력, 통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결핵에 대한 남북한 공동퇴치 사업과 통일의료보건 분야의 전문가 양성, 그리고 먼저 온 통일인 탈북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일이 중심 과제라고 말했는데요. 김영훈 교수입니다.
메르스 사태가 온 우리 대한민국을 흔들어 놓은 예가 있잖아요. 요새 말라리아라든지 결핵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늘고 있어요. 특히 말라리아 같은 것은 휴전선 부근에서 상당히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박테리아나 또는 동물이나 또는 바이러스나 이런 감염 질환들은 북한에서 창궐을 하면 남한도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아무리 어려워도 이런 질병에 대해서는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의료인이라면 또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자각을 하는 또 그런 걸 좀 일깨우는 그런 자리입니다.
김영훈 교수의 주제 발표에 이어서는 경퀘수 하나반도 의료연합회장과 이수구 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총재의 지정 토론이 있었습니다. 경퀘수 회장은 1차적으로 북한 의료를 돕는 일을 꾸준히 개발해서 진행해 나가야 한다며 탈북 의료인들을 잘 도와서 한국에서 의료 전문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과 북한 의료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는 것, 또한 한국과 북한이 지역별로 전문 분야별로 친구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 등을 제언했습니다. 또한 2차적으로는 남북의 대형 병원들이 업무 협약을 맺고 의료 협력과 지원을 지속해야 하며 3차적으로는 통일한국이 아시아 의료 강국으로 발전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런 냉담과 무관심으로 인한
한편 두 번째 통일의료 포럼은 오는 10월 6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열리는데요. 통일보건의학과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 미래를 위한 새로운 모색이라는 주제로 김신곤 고려대 의대 내과 교수, 윤석준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서원석 연세대 객원 교수, 신희영 서울대 연구부총장의 발표로 진행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시간이죠. 세계는 지금 장량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유럽연합 EU 정상들이 슬로바키아에 모여서 회의를 시작했는데요. 영국의 EU 탈퇴 문제와 유럽 각국 군대를 통합한 유럽군 창설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집니다.
네.
또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이 이 미군의 남중국해 순찰 활동에 자위대를 동참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힌 소식 이어서 알아보고요. 폐렴으로 선거운동을 며칠 쉬었던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다시 유세에 나섰다는 소식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밝힌 경제 공약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예, 유럽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죠. 유럽연합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였지요?
네. 영국을 제외한 27개 유럽연합 EU 회원국 정상들과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등 EU 지도부가 슬로바키아 수도 브라티슬라바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공식적인 EU 정상회의는 아니고요. 최근 유럽 주변에서 많은 문제들을 낳고 있는 이 난민 정책이나 테러 대응 계획, 또 심각한 경제 침체 타개 방안, 그리고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서 방위 협력을 강화하는 일정 등이 논의되고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예.
영국은 아직 법적으로는 EU 회원이잖아요. 그런데 영국은 왜 빠진 겁니까?
네, 뭐 지난 6월에 국민투표를 통해서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했기 때문인데요.
예.
이번 회의는 영국 탈퇴 결정 직후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진행된 공식 EU 정상회의에서 영국을 제외하고 별도의 모임을 다시 열기로 결의한 데 따른 일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비공식 정상회의에서는 영국의 EU 탈퇴 절차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또 영국이 빠진 EU의 장래를 어떻게 구상할지도 주요 의제입니다.
예. 유럽 각 나라의 군대를 합쳐서 유럽군을 만들자 이런 이야기가 오갔다고요?
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하루 전날 연례 시정 연설을 했는데요. 이 유럽군 창설 전 단계로 유럽 각국 군대를 일사불란하게 지휘할 통합사령부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네.
융커 집행위원장이 이전부터 이 유럽군 창설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왔는데요. 지난 6월 EU 정상회의에서는 이 구체적인 유럽군 창설 계획 보고서까지 만들어서 회원국 정상들한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예. 주요 나라 정상들이 이 유럽군 창설 구상에 호의적인 반응이군요.
예, 이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하고 프랑스의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이 어제 EU 정상회의가 열리는 슬로바키아로 향하기에 앞서서 프랑스에서 별도의 양국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두 나라 정상이 공동 발표문을 냈는데요. 유럽이 보유한 군사력을 신속히 전개할 수 있도록 통합사령부 창설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 전날 비슷한 구상을 내놓은 EU 집행위원장의 시정연설에 적극 호응한 거고요. 유럽의 군사력을 통합하는 문제가 이번 정상 모임의 의제로 다뤄질 것을 시사한 발언이었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뭐 협력을 더 강화하자 이런 움직임 가운데 또 하나인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그 군대를 통합한 이른바 유럽군이 필요한 이유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이 현재 유럽에서는요, 이 미국이 주도로 유럽 각국에 참여하는 안보 협의체죠. 북대서양 나토 기구, 조약기구, 나토가 최대 군사 협력 기구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유럽연합 각국 정상들은 그래서 나토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최근 수년 동안 꾸준히 제기하면서
예.
유럽 안보를 통합적으로 담당할 유럽군 창설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예. 나토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이런 주장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가요?
예, 지난 2014년에 러시아가 이 동유럽의 우크라이나 영토죠.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병합한 이후에 인근 지역 반군 내 그 활동을 후원하면서 군사적 위협을 확대하는 등 유럽 일대의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이 나토는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기구여서 유럽 각국의 안보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고 또 지난 6월 EU 정상회의에서 공개된 보고서에 실렸는데요. 또 영국을 뺀 나머지 27개 EU 국가들 중에 나토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들이 6개 나라가 된다는 점도 독자적인 유럽군 창설 계획의 배경이
예,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계획에 당연히 나토는 좀 반대를 하겠군요.
예, 나토가 유럽군 창설 계획에 꾸준히 반대를 해왔죠.
예.
유럽 각국의 군사 협력 확대 계획은 아무래도 나토의 역할하고 좀 겹치기 때문인데요. 나토는 최근 유럽의 안보 요구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병력과 무기 배치의 범위, 지역을 넓혀왔고요. EU 국가들 가운데 나토 회원국이 아니었던 동유럽 국가들을 속속 받아들였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 EU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기로 했군요.
네, 지난 2014년에 이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뒤에 미국과 EU가 각각 러시아를 상대로 경제 제재를 진행해 왔는데요. 이 지역 분쟁 해결을 위한 이 민스크 평화협정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서 얼마 전에 미국이 제재 대상 목록을 확대했습니다.
예.
유럽연합도 미국의 조치를 따르고 있습니다. EU 사무국이 어제 성명을 통해서요. 기존 유럽연합의 대러시아 제재 시한을 6개월 연장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 조치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연관된 것으로 파악되는 이 러시아의 개인 146명, 또 기관 37곳의 그 유럽연합 영내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가 내년 3월까지 이어집니다.
네, 일본 자위대가 미군과 함께 남중국해 순찰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요?
네,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이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예.
어제 워싱턴 DC의 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간담회에서 일본 해상자위대를 미군의 남중국해 순찰 활동에 동참시킬 계획을 밝혔습니다.
예.
이나다 방위상이 간담회 발언을 통해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주변 국가들과 영유권 분쟁을 확대시키고 있는 이 중국의 행보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예.
중국이 국제적인 질서를 재편하는 것을 허용하는 건 전 세계적인 악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돼서 중국을 상대로 미국과 일본이 좀 더 이제 동맹을 강화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자위대가 동참하게 될 남중국해 순찰 활동은 어떤 겁니까?
네, 미 해군이 중국이 남중국해 중심 해역에서 인공섬을 만들고 있는 스카보로 암초 주변에 대해 순찰 활동을 조만간 시작할 예정인데요.
예.
중국이 해당 지역에 군사시설을 만들어서 기지화할 경우 인근 필리핀 수비크만의 미군 시설에 전략적 위협이 될 수 있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
예.
일본 방위상은 이런 미군의 활동을 도와서 양국 동맹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런 활동과 함께 자위대의 해외 활동도 본격화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2차 대전 전범 국가인 일본이 군대 보유가 금지돼 왔는데요. 일본이 자국을 지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력 행사를 허용한 조직이 자위대죠.
예.
하지만 최근 일본이 동맹국의 안보 위협은 곧 일본의 안보 위협이라는 이 집단 자위권 개념을 담은 안보법을 만들어서 자위대가 실질적으로 군대처럼 활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나다 방위상이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서 일본 밖에서 미군과 합동훈련 및 공동작전을 수행하는 등 자위대회 해외 활동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예, 이나다 일본 방위상 지금 미국을 방문 중인데 애쉬턴 카터 국방장관과 회담도 했죠.
네. 이날 간담회에 앞서서 이 미국 국방장관을 만났는데요.
예.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두 나라는 이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방위 당국 간에 긴밀히 공조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이나다 방위상이 또 동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강화 움직임에 관련해서 중국이 계속 일본 영해를 침범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미국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마지막으로 미국 대선 소식 정리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 건강 문제로 선거운동 며칠간 쉬었다가 다시 복귀를 했죠.
네, 어제 노스캐롤라이나주 유세를 시작으로 다시 이 선거 현장으로 돌아왔는데요.
예.
뭐 대통령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선거운동에 복귀하고 싶었다고 말을 했는데 며칠 잘 쉬긴 했지만 미국 노동자들 가운데는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클린턴 후보는 미국인 가정과 자녀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게 돕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고 말을 했는데요.
예.
앞으로 이 문제에 역점을 두고 선거운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어제 워싱턴 DC에서 열린 행사에도 참석을 했군요.
네. 의회 히스패닉 코커스 연구소 행사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대통령에 당선되면 100일 안에 포괄적인 이민 개혁안을 의회에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안에는 이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 시민권을 딸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어제 경제정책을 밝히는 연설을 했다고요?
네. 어제 뉴욕 경제클럽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앞으로 10년 동안 평균 3.5%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2,500만 개에 달하는 새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 또 외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에 대해서도 여전히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는데요. 세계 통합주의, 글로벌리즘 때문에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는 건데 앞으로는 미국을 우선으로 하는 아메리카니즘 정책을 펴야 한다는 건데요.
예.
하지만 앞서 밝힌 내용에서 수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연방 그 세금 삭감 규모를 앞서 10조 달러에서 4.4조 달러 줄여서 발표를 했습니다.
예. 어쨌든 세금을 크게 줄이겠다라는 게 이제 트럼프 후보의 구상인데 그렇다면 부족한 세금은 어디에서 충당할 것인가 이런 계획은 있습니까?
자세한 내용을 밝히진 않았는데요. 뭐 앞서 트럼프 후보가 동맹국들의 방위 분담금을 또 늘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어제도 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한국과 일본, 독일, 사우디아라비아를 꼭 집어서 얘기를 했는데 미국이 현재 이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데 수십억 달러 쓴다면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장량희 기자였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날씨입니다. 토요일인 내일 북한은 구름이 많고 동풍의 영향으로 함경남도 동해안은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29도로 오늘과 비슷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내일 구름 많고 흐린 날이 예상됩니다. 평양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 28도, 안주 아침에는 18도, 낮 기온 27도고요. 양덕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은 24도입니다. 신유주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 26도, 수풍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 24도, 구성 아침에는 17도, 낮에는 27도, 중강에는 아침에는 13도, 낮 기온은 22도입니다. 황해도 역시 구름 많고 흐린 날이 예상되는 가운데 해주 아침 기온은 20도, 낮 기온 29도, 용현 아침에는 17도, 낮 기온 27도입니다. 개성 아침에는 19도, 낮에는 27도고요. 신계 아침 17도, 낮에는 28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내일 구름 많고 흐린 날이 계속됩니다. 원산과 장전에는 오후 들어서 가끔 비 소식도 있습니다. 함흥 아침에는 16도, 낮 기온 23도, 해산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 21도, 풍산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은 17도입니다. 함경북도 역시 구름 많고 흐린 가운데 청주인 아침 기온은 18도, 낮 기온 23도, 운기 아침에는 14도, 낮에는 23도가 예상됩니다. 해상의 날씨입니다. 내일 해상에도 구름이 많이 끼는 흐린 날이 이어집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에는 한때 비 소식이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9월 16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는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 미국이 반군들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 군 대변인은 시리아 군만이 휴전을 준수하고 있고 미국이 지원하는 반군은 주거 지역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러시아의 휴전 약속에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마크 토너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 정부 인사 어느 누구도 러시아나 시리아 정권의 휴전 약속을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중요한 것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알레포 지역 반군들은 이번 휴전 합의에 대해 여전히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유시리아군 관계자는 BOA에 자신들이 휴전을 지키는 이유는 단지 식량과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알레포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엔 구호 차량은 여전히 터키에 대기한 채 시리아 국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테판 데 미스트라 유엔 시리아 특사는 수백 대의 구호 차량이 지원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지만 시리아 정부가 이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이로 인해 휴전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의 공동순찰과 영내국가 해군과의 합동훈련을 통해 남중국해 활동을 늘릴 계획이라고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이 말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나다 방위상은 어제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이같이 밝히고 필리핀과 베트남 등 영내 국가들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나다 방위상은 또 미국이 오는 2020년까지 해군과 공군 자산의 60%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할당키로 한 계획을 환영했습니다. 이나다 방위상은 중국이 최근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지에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영토와 주권 보호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결의를 강조했습니다. 일본 후쿠오카 고등법원은 오늘 미군기지를 위한 매립작업 승인을 철회한 오키나와현 정부의 결정은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오키나와현 정부는 미군기지 이전 문제를 놓고 20년째 갈등을 빚으며 법정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미국은 현 후텐마 해병대 공군기지를 인구가 적은 해노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매립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반대파들은 오키나와에서 아예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오키나와 현 정부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보스니아 검찰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에 합류해 전투에 참여한 혐의로 자국인 한 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올해 초 터키에서 추방된 압둘라지즈 오스만 케킥이 당시 사라예보 국제공항에서 보스니아 당국에 체포됐었다고 밝혔습니다. 케킥에게는 그 뒤 테러단체를 조직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법원은 또 케킥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마을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스니아 법원은 테러와 ISIL 관련 활동으로 지금까지 12명에게 도합 2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오늘 베네수엘라와 쿠바 순방길에 나섰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서 비동맹운동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전 세계 120개국이 참여하는 비동맹운동은 50여 년 전 미국과 옛 소련 등 강대국 중심 외교에 대항하는 제3국 간 동맹으로 설립됐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 이어 쿠바를 방문해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과 피델 전 의장을 만날 예정입니다. 파키스탄 북서부 지역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오늘 자살폭탄 공격이 발생해 적어도 23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습니다. 공격범은 파키스탄 모흐만드 토착민 지군의 암바르 마을에 있는 사원에 들어가 신은 위대하다고 외친 뒤 폭탄을 터뜨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슬람 신도들이 사원에서 금요기도회 모임을 갔던 중 변을 당했다며 부상자들 가운데 일부는 생명이 위독하다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